하나님,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귀한 교회 식구들과 가정교회와 건물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그 톡을 기본으로 해서요. 우선 그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체가 이튿날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이튿날 이 돼 있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이튿날 이튿날 이런 게 나오는데 에파우리온이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톡에는 다음날 뭐 이렇게만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러면은 29절 앞부분에 있는 그것 자체가 1장 1절부터 1장 28절까지가 첫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일주일의 이야기 자체를 창세기에 나오는 일주일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 자체를 지금 그 연결을 시켜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물이 아니고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햇빛이라든지 형광등빛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곳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 자체를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했을 때 이 수가 수 자체가 물이고 면이 얼굴인데 물들의 존재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건 자기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아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물들 수면 이것이 백성 물이 열국 방음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존재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 자체를 수면이 운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그 성경 속에 우리 일반 지구상에 쓰는 사람들이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는 성경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가 첫날이고 29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가 이튿날이거든요. 둘째 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런 시점까지는 우리가 서수나 기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에는 우리가 수로 생각하는 그 수에는 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시록 13장 넘어가서 보시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오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 18절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지요. 표가 짐승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짐승이 말하는 그 언어 말하는 그런 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계시록에서 이름 자체를 그 존재의 내면 상태를 언어로 글로 설명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해서 이 표 자체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의식 혹은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수다라고 말하지요. 그 이름, 그 짐승이 말하는 그 글 속에, 언어 속에 그 수가 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18절 보게 되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면서 이 수가 666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 자체는 키, 크시, 스티그마라는 말 자체가 키가 헬라어의 키가 600이고 영어로 X자 같은 것이 600이고 크시는 이건 뭐 영어로는 그런 모양의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키도 크시도 스티그마도 전부 뱀의 형상 자체를 표현한 글자가 600이라는 글자, 60이라는 글자, 6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뱀을 형상화한 숫자를 세 번을 반복했다라는 말 자체는 그만큼 이 세상에 팽만한 의식이 짐승의 의식이 있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뱀만 위하는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권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관심이 없는 것 자체를 이 짐승의 의식, 짐승의 수,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짐승의 수를 모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이 계시록과 연결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짐승의 숫자, 짐승의 이름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계시록 16장 13절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16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의식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것 자체를 다양한 언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튿날은 둘째 날을 상식으로 말하면 둘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째 날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서수나 기수는 AD 7세기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지푸라기 하나를 놓고 어떤 물건을 바꿀 때 뭐, 바꾸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모, 우리가 그 꼭지점이 밑에 있는 세모에서 위에 그 연결 부분이 없는 것 자체를 이게 그 표시 마크 있지요. 무엇을 표시할 때 이 그 표시 마크 자체 꼭지점이 밑에 있는 것 자체를 숫자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연속에 있으면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꼭지점이 왼쪽에 있게 되는 그걸 열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숫자화 된 아라비아 숫자화 된 것 자체는 AD 7세기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첫째 날, 둘째 날의 그 의미 자체는 실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원래 창세기 1장 자체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할 때 이 첫째 날이라는 에하드라는 말은 통일된 이런 의미거든요. 통일된 또한 어제 보내드린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 오직 이런 의미고 둘이라고 하는 셴이라는 말 자체는 또다시 하나, 이런 연합,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지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번역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번역을 우리들이 우리의 편리에 맞게 썼지만 실제 성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보다는 첫날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냥 첫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1장 29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전개를 알기 쉽게 요한의 방법으로 써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9절에 34절까지가 창세기로 따지면 둘째 날의 기록 자체를 이튿날이라겠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1장 42절까지가 창세기로 말하면 셋째 날의 기록을 이튿날이라고 또 쓰게 됐고 43절에서 1장 43절에서 1장 52절까지를 마지막 절까지를 그 넷째 날 기록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록에 대해서는 요한이 쓰지 않은 것 자체는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체를 창세기로 말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자체를 이 1장 43절에서 1장 51절까지의 내용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읽어가시면 쉽고 조금 제가 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일곱째 날 날을 복주어가지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지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끝났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구한테 위임시킨 거예요? 이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연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 3절에 나왔던 일곱째 날 안식한 그런 안식일 자체의 일곱 번째에 일곱째 날에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지요. 그러면 2장 1장 마지막 절까지가 넷째 날이라고 했어요. 날로 따지면 넷째 날인데 2장 1절에서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4 플러스 3이니까 일주일 되던 날 이런 개념으로 일주일 되던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이 역사의 세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육체 몸을 입고 있는 세상 속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하나님 독단적인 일은 끝나고 이제 누구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자기가 피조한, 창조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어떤 일들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지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실 때 대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그 성경을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 하늘들은 쌍수라고 말했지요. 이 쌍수인데, 쌍수라는 건 장갑이 한 쌍이지만 하나, 한 쌍이 있어야지, 한 짝만 있으면 짝이라고 말하면 또 쌍 같으니까 아무튼, 그 두 개가 한 쌍인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늘들은, 그 쌍수가 있어야 온전한 하늘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늘을 몇째 하늘까지를 말했느냐면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그 과정을 거쳐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셋째 하늘 자체는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그런 일들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셋째 하늘은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먼지 하나 도울 일이 없어요. 먼지 하나 도울 일이요. 해서 예를 들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영적 세계의 셋째 하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도 그 영적 세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역사의 시간 세계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 택함을 입은 사람 자체에게 구원의 관계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수구를 하는 은혜를 던집었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건 예레미야 4장 22절 읽어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이 땅 속에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는 지식을 알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했지요. 예레미야 4장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05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이런 표현들 자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느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자기 기준의 선함을 행하기에는 나름대로 똑똑하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일에는 똑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알아주는 일은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의 선을 고집하고 산다. 로마서 10장 1, 2, 3절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해방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지요.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풍이 있다라는 걸 예레미야 4장에서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한다. 백성물이 열국 방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은 육신의몸을입고가시로볼수있는빛은분명히아니에요왜냐하면보세요성경이가르치는이언어는세상의언어를쓰지만이세상의언어를쓰지만이언어가세상적인의미를담고있는언어인지아니면영적인걸세상적인걸통해서설명하려고지금쓰고있는것인지이런부분은알아야되기때문에요우선1장3절에빛이있으라함했을때이게빛이오르라는이런말인데요우선어디를보시냐면세번째날보세요창세기1장11절보시게되면하나님이가라사대땅은풀과씨맺는채소와각기종류대로씨가진열매맺는과목을내라하심에그대로되어되어있지요여기성경에나오는또채소는채소가아니고나무는나무가아니고이런부분들은그냥제가설명은안했지만그런부분들은그냥기본적으로성경을보는상식으로알고있어야돼요그래서나무했을때이걸자문해서이나무를그자문기자가뭐라고말해요나무를포도나무냐무화과나무냐이런식으로말하지않고그나무를어떤나무라고요지혜는생명나무다이렇게말하지요고린도전서1장22절24절보시게되면하나님의지혜는뭐라고말해요그리스도다이렇게말을하거든요그러니까세상적인언어를쓰지만영적인것을설명하기위해서세상적인어떤소품들을지금인용하고있다라고보시면되거든요뭐더깊이설명해봤자저도듣는사람도서로골이아프기때문에아여기에나오는것들은영적인걸설명하기위한하나의소품재료구나실제가아니고그실체를그림자화시킨것이구나이정도알고가시면성경을나중에더깊이있게보실때그조금편하다라는이런말이거든요보세요그런데여기1장12절13절그게되면땅이풀과각기종류대로씨맺는채소와각기종류대로씨가진열매맺는나무를내니하나님이부시기에좋았더라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이는셋째날이니라해있지요이셋째날완성된날이니라이런개념이지금있어요자그런데셋째날셋째층사전적의미로는셋째층이라는의미가있거든요소수기수는그것은한참뒤에나온것이고셋째층이제셋째층에날이라고날이이나이렇게돼있지요자그럼보세요 1장14절에하늘의궁창에여기광명이있어라고말하지요이광명이아까창세기1장3절에빛이있으라했을때이빛오르라는단어인데이오르에여기그히브리어네모있지요히브리어네모그맴이지요이맴이라는단어는물말씀이런의미를가지고있는단어인데이오르앞에우리그개념으로네모자체를뭐오징어게임생각나니네모세모이듯이이네모를앞에넣게되면그게그오르라고하는빛이비치는장소나빛이거하는곳빛의존재이런개념으로그단어의의미가변화가되거든요그래서이광명이라는단어자체가여기마오르라는말인데오르앞에네모를붙이면마오르가되는것인데나중에는이게성막안에등대를가리킬때그것이이제마오르라고하는단어여기서는광명이있다고말하거든요그런데이광명을우리들일반적으로큰광명을뭐라고표현해요해라고말하고작은광명은해의빛을받아서반사하는반사체인달을가리키는것이지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실제모든생명이생명의기운을생명의기운의역사를시작하는것자체는해의 기운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따뜻한 그런 온기를 받아서 생명이 발화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1장 4, 네 번째 창세기 1장 10, 그 3절, 9절부터 13절 사이가 셋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 셋째 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 성경으로 말하면요. 해도 없고 달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해도 없고 달도 없었는데 땅에서 각종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과 나무라는 개념과 채소라는 개념과는 뭐라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장 14절 이전까지는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세상의 소품을 지금 이 창세기에 써 놓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빛이었는데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물론 달빛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 요한복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희한테 이른 흐레마 말씀 문자적 성경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흐레마 말씀이 생명이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고 그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이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럼 또 더 짙게 설명해줘야겠네 하면서 그 설명하기 위한 재료로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자꾸 우리들한테 소품으로 동원을 시킨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제사도 동원시키는데 이제 그 제사에 함몰되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금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하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제사라도 드려도 좀 내 뜻을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뜻을 알 생각 않고 제사에 열심만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를 동원시켰는데 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냥 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이런 많은 재물을 드렸지요. 나 같은 사람 없지요. 왜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 이런 말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해서 창세기 우선 첫째 날 보시게 되면 1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완성된 셋째 하늘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셋째 하늘에 그 자기가 흙의 몸을 입고 창조한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원래 빛은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존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후로 보게 되면 원래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를 입고 이 지구상에 오기 전부터 뭐하고 계셨어요? 존재하고 계셨어요.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은 뭘로 존재했어요? 빛, 성경으로 말하면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은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12시는 12시간 동안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12시간 동안이니까 밤을 12시간으로 낮을 12시간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 밤과 낮도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밤낮이 담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계시록 21장 어제 톡 보내준 거 읽어보셨으니까요. 계시록 21장과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장 23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3절이요. 그 성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 세상에 소품이 다, 그 빛을 드러내는 세상적인 소품이 없어도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빛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성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나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 말해요. 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면 그 영적인 셋째 하늘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백약 밤이 없는 그런 뭐 시간이 항상 남아 있는 그 백양가 뭐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밤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굳이 세상의 소품을 동원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세상의 지식적 수단이 성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걸 밤이라고 말해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 몇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거기는 밤이 없다고 말해요. 대산호전서 아니 우선 계시록 다 그냥 말하고 대산호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도 보세요.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그 어떤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나 어떤 종교의 유전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 자체를 자기 백성에게 행사하고 백성들은 그 영향력을 100% 받아들이는 세계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는 그 영적인 현상을 직접 받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보증금은 세상에서 몇 프로나 줘요? 10% 미만이에요. 보증금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을 성령을 보증으로 준 것은 야 한 번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을 무엇이든지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담보를 맡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 담보를 통해서 나는 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그 모든 권한을 맡겠다라는 것을 성령을 담보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밤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비친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직접 받는 것 자체도 오히려 힘이 들어요. 거의 직접 받은 것과 차이가 없는 정도가 성경의 인물로 바울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자기 육신의 몸이 있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너무 센, 너무 강한데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 역사하는 어떤 힘에 있어서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바울이 말을 했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이끄는 만큼 살아야 못 살아요.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육신은 뭘 섬긴다고 말해요. 제법을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몸 자체는 제법을 섬기는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데려가면 안 돼요? 나 육신에서 떠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죽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어디를 그 잠깐 보시냐면요. 빌립보서 1장은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진리의 성령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을 입고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분명히 바울이 얼마만큼 영민해졌느냐면 옛날 같으면 자기가 나는 육신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해라고 할 텐데 단어를 안 내려요. 안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말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에요.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시지요 이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은혜가 전제됐을 때 무엇이 가능한 것이지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달라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은혜에 힘입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참 남이 볼 때는 초라한 삶이지만 감사해요, 기뻐해요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환경이 좋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나보다 환경은 10배나 좋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이런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다는 것은 내적인 성령이 이끄신 은혜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적인 성령의 은혜를 걷어가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믿는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건 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이 성령이 소멸치 않기를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이 소멸하는 걸 원치 않지만 인간이 그 성령의 은총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는 지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1장에 20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라고 말하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야만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누가 그리스도가 강림했을 때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기쁨이나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너희가 아니냐 하는데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이 살게 만드는 마음을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육신을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개인적으로는 뭘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죽는 걸 선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나마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조금 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건 셋째 하늘의 영적 세계가 실존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바울같이 아니하고 믿음의 은혜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지만요. 그래서 여기 다시 창세기 1장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고 1장 4절 보시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 자체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자기가 만든 그런 육신의 몸을 입은 피조물들을 영적인 셋째 하늘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에요. 빛은 영적인 세계의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는 건 원래는 말이나 언어나 세상적인 수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영적인 빛이고 영적인 실상이에요. 근데 그 세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의 물질 세계에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그림자를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 참 형상을 설명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해놔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림자, 밤, 어두움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 나무에 접붙은 가지, 너희는 밭이다, 집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법이라겠지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밭으로 비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존재로 비유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본인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인 가지여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개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창세기 1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실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그 영적인 현상은 그대로 있지만 이 영적인 현상을 물질 세상에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시록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이 영적인 현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그런 소품이 수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100%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100% 이해할 거라고 지금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영적인 것들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해당적인 소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필요한데 온전한 것, 그 영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온전한 것이 자기에 오게 되면 믿음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100% 100%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다 봤는데 아는데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소망이 소용이 있어요?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실태를 보고 있는 걸 계시록에서는 밤이 없어, 등불도 소용없어, 해달도 소용이 없어, 그 세계는 실체가 그냥 존재하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24시간 계속 이 지구상의 배자처럼 그 세계가 계속 막 이 지구상의 우리들이 낮에 보는 여름에 보는 여름 낮에 보는 이 빛보다도 더 빛의 강도가 100배는 세다고 말을 해요. 표현 방법상이요. 그러면 그런 세계가만 있으면 삶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나탐도 없고 그렇게 막 강도가 센 이 빛만. 근데 해의 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주는 이런 빛의 개념이라는 말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세상적으로는 보세요. 남만 있으면 세상에도 사람이 육신도 때로는 가을밤에 황혼역을 보면서 우수에 적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세계가 무슨 다양성이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물질의 세상이 있었어요. 물질의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었지요. 육의 몸보다 더 정밀한 것이 어떤 몸이라겠어요? 영의 몸이라겠죠. 바울이 육의 몸이 있으니까 어떤 몸도 있다고 말했어요. 영의 몸이 있었지요. 물질의 세계에 황혼이 있었으면 이 세계의 황혼은 비길 바가 없는 영적인 세계의 황혼도 있을 가능성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그냥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요.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그렇게 이 지구상의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 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뭐 우주에 잠깐 10분, 20분 갔다 오는데 몇십억, 뭐 몇백억 든다고 말해요. 거기는 공짜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계만 우리를 드러나 주게 되면요. 뭘 구경을 그렇게 몇십억을 들여서. 돈이 돈 가치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기는 하겠지만요. 하여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계시록까지 연결하게 되면 분명히 상세한 밤이 밤이 아니고 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물질 세계 속에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면서 이거 실상 같아요? 실상 아닌 것 같아요? 실상 같지요. 그런데 그 세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환상이라고 말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말해요? 안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꾸집어 봐도 안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묘 막측함이다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화로 그나마 영화화 시킨 것이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런 영화지요. 3편까지 나온 게 있지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참 영적인 것을 영상화 시킨 데는 천재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그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영적인 것을 물질 세상 속에 설명하기 위한 소품들을 하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만들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요. 빛을 낮이라 칭하세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 4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의 존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말해요? 빛이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의빛이되라고되어있지요이어두움을뭘로도바꿀수있다고말씀드렸어요밤과도바꾸어서말할수있다고그랬어요밤은그영적인실상을설명하기위한물질세상속의소품이라겠지요종교의어떤유전의형식종교의경전언어지식이런모든것들이있다라는말이거든요빛이어두움의빛이돼이런말이에요그러면이걸가장쉬운그형말한다면예수님이야하나님은제사를원치않냐고하나님알기를원해호세아도그랬지만예수님이하나님은자비를원하지제사를원치않해안해이런말자체가빛이뭐에비치는거예요어두움에비치는거예요어떤종교의형식에매인사람들한테야그형식을하는본질적인이유가뭔줄알아이렇게전해주는거라는말이거든요빛이어두움에비치되어두움이종교의형식에매인사람들율법에매인사람들이깨닫지못하더라아니안깨달으라고해요자기종교의열심을누군가가심각하게훼손한다라는말이거든요자기지은지옥라는거예요무너져내려요근데안무너져내리는방법이있어요나는하나님의은혜가운데어떤것들을살았을뿐이지내가한것이아무것도없어요하면그사람이세운집무너뜨릴집이있어요없어요글쎄요바울이사울일때는무너질자기의공로가많았어요근데바울의삶을사는그순간이후부터바울은하나님앞에무너질공로가있어요없어요고린도전서15장10절에말하잖아요나의나되는건뭐라고말해요하나님의은혜다내가다른사도보다더많이수고하였으나그것은내가한것이아니고나와함께계신하나님의은혜다무너질것이없어요이것이창소가하나면무너질모래집이있고반석의지은집은넘어지지않지요무너짐이없지요무너지지않는다라는건내가세운것이하나도없고하나님의은혜가이끄셔서나는역사속에서내육신의몸을입고그냥하나님의이끄심에의해서행했을뿐이지내가한것이없네요라는말이에요그래서그안에생명이있으니이생명은사람들이빛이다빛이어두움에있으되어두움이깨닫지못하더라하나님께서보내심을받은사람이났으니이름은요한이다이요한이예수님자체가공생을하기전에그런분이오실거라는것을미리앞서서선포하는어떤일들이일어날것을지금이사도요한이성경에설명을해주고있는거예요자그런데이제대살로니가전서5장가서보겠습니다다한번씩들었던성경이야기를제가연결해서복합적으로설명한거기때문에듣고나면전혀생경스럽지않을것이거든요대살로니가전서4장부터보겠습니다대살로니가전서4장15절부터5장5절까지쭉읽겠습니다우리가주의말씀으로너희에게이것을말하노니주의강림하실때까지되어있지요이4장대살로니가전서보세요대살로니가전서4장15절에이강림이라는말자체가파루시아라고말했지요파루시아라는건자기안에그리스도가진리의성령이나타난다라는말이거든요근데이파루시아라고하는주께서강림한다라는우리가일반적으으로그옛날뭐휴거했던이장림파구원파이런사람들은재림육신의재림예수의육신의재림이런걸말하는데성경은그런말한적이없어요어피어라고말했지요근데이파루시아자체에는파라그이스템이라는단어의합성어가만드는거예요파라는옆에시스템이라는말씀이내앞에그냥있는어떤상태에임이말씀이성령으로나와함께있음을본인이 100% 참토로 다가간다라는 말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 나한테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내적인 상태를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거든요. 파라 에이미. 에이미는 존재동사 상태 동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주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 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잔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육신의 세계를 떠났지만 우리 육신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자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뭔 거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깨어난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요. 자, 이렇게 주가 강림하시는 파루시아 되는 것을 설명하고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뭐겠어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파루시아 하는 것 자체를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제 아까 밤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아, 꼭 이 밤이 그냥 밤이 아니네. 문자적인 의미, 율법적인 의미, 그 보여지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세상적인 종교적인 모든 유전이나 소품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게 되면 그래요. 밤의 상태에서 빛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지 낮에부터 임하겠어요. 밤의 상태에서 임한 순간부터 낮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밤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 밤에 임하고 밤의 상태에서 임하고 난 뒤부터는 그는 더 이상 밤의 존재예요, 낮의 존재예요. 낮의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4절 보세요.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의 형식, 뭐 세상적인 어떤 소품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수단에 불과한 방편에 불과한 것들 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면서 너희는 다 뭐라고 말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 낮이 용 헤메라 신약으로 말하면 헤메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은혜의 믿음으로 알게 된 자를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다. 그 영적인 실상을 믿음으로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데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육신은 뭘 섬기는 거라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을 벗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해서 여기 창세기 다시 1장 5절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돼 있지요. 그러면 대단해서 4장과 5장으로 가게 되면 주의 성령이 어둠을 통해서 세상적인 소품이나 종교적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밤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밤이 여기 밤 보세요.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 이야기도 있지만 저녁이 존재하고 아침이 존재하니 이것은 첫째 날이 아니라 에하드 원래 밤과 아침은 하나야, 통일되는 것이야, 나는 이런 말이라고 있어요. 첫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통일이야, 하나야. 그래서 에덴역과 새언역도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라겠지요. 그러면 굳이 다른 말로 하면 밤은 에덴역이고 아침은 뭐겠어요? 에덴역의 의미를 알게 된 새언역이고 이건 짝이야, 하나야, 이런 개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끝나지고 나면 계시록에서 셋째 하늘의 상태에 우리가 육을 벗고 그 세계의 구성원의 하나로 되게 되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세상 개념에 저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그 의미 속에 저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서 이 빛, 그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걸 빛을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성경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그냥 성경 읽는 그것만 제가 그냥 연기를 설명한 거예요. 제 사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견이라는 건 설명을 그걸 읽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 다른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견은 없어요. 그냥 성경만 말한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그것을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